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로마서 1장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율법서와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구약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배우면 또 이분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역사를 가리킬 때 유대교에서 천주교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이 전파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는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천주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꼭 이렇게 뛰쳐나간 것들이지 기독교가 거기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기독교는 계속되어졌었고 계속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오래가기 때문에 이것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하던 하나님의 의, 이미 제가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하시고 계시고 하실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도 없는, 천국과는 도저히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도달할 수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인간으로 인하여서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 전반부, 그리고 24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후반부 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차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땅도 구별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이 있었고 거룩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 안에서도 거룩한 도시가 있었고 그 거룩한 도시 안에서도 거룩한 성전이 있었고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민족에도 구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잡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동물들로 거룩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에도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별이 이제 없는 세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이 세상의 어떤 거룩함과 부정함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구별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무엇을요?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제2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죄의 비참 아래 사는 우리들의 그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여자에게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의 삶을 그 몸에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죽음의 그 비참함 속에 무덤의 그 썩어 냄새나는 그 죄악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값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싸구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싸구려 복음. 값없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값없이 취급한다는 거죠. 예, 요즘은 그 1,000원짜리도 1,000원짜리라고 하면 안 팔리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한 두 개 붙여서 팔면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복음도 값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진짜 복음을 값없이 취급한다. 그래서 싸구려 복음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값없이라는 말씀은 내가 한 것, 인간이 한 것은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은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값없이란 말을 사용할 수는 없지요. 정말로 내가 한 것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불되는 값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구속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할 때 구속자, 곧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 대신은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란 오직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가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무엇이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우리는 값을 치른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26절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요구하실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신칭의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좀 단어가 좀 이상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을 보면 by faith, through faith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오렌지 주스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빨대를 꼽아서 쭉 빨면은 이 빨대를 통해서 오렌지 주스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죠. 그것처럼 이 빨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창조의 하나님, 뭐 구약의 모든 말씀 다 포함해서 예수께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다음에 출생하시고 33년간의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마지막 그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밖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두워졌던 우리 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았으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내서 강팍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믿고 떠납니다. 뭐 우리가 김 목사님 설교하신 누가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의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은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못하는 고백을 지금 귀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구원받은 귀신. 이 말이 이상합니다. 구원받은 귀신. 구원받은 귀신들입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그 자체, 내가 알아, 내가 하는 그거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울이라고 하시죠. 도울. 김도울 선생. 제가 그분이 하시는 요한복음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을 강의하나. 이야, 정말 가관이네, 가관. 그분의 말씀에는 센텐스 센텐스마다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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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이랬고, 예수가 이렇게 말했고, 예수가 이랬고, 예수가 이랬고, 예수가 이랬고, 무슨 예수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 예수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설교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믿는데요. 역사적 인물로 보면 믿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내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좀 더 누리고 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소원하며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씀하시고 25절에 이 구속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구속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구약의 속죄 이래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서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도 우리의 죄를 그 하나도 없이 할 수 없는 그 동물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제사장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죽은 행실에서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재미난 말씀은 대지상이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성소 멀리서, 가까이서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거기 또 참 말씀은 이는 괴로운 날이니, 괴로운 날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 물론 많은 신학들이 이것을 금식하는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멀리서 서서 그 속지 않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대지상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빠지게 그 대지상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지상이 안 나오, 대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있다 나오는지 문제 오케이. 뭐 그냥 한 시간 있다 나와야 된다고 칩시다.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대지상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겁니까? 안 사해진 겁니까? 사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뭡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9장 10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늘의 참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 구약에는 보장도 없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기들이 죄가 사해질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참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지상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고대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 자기가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는 자기가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또한 의로운 자심을 증거하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 곧 여기서 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킨 것이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으신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참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도 왜 참고 계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가며 그 기쁨 가운데 참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심으로,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저 깊은 바다 속에 우리 죄를 집어던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을,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심을 기쁨으로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끝내시는 것은 아직도 돌아올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된 그 이름이, 마지막 그 이름이 돌아오는 그때 복음의 시대는 끝납니다. 교회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참고 계심은 죄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안 참으시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그 팔을 벌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참 고통스러워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왜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참으시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참는 것이 더 힘들까요? 우리는 가끔 죄를 즐거워하잖아요. 안 그래요? 죄가 주는 그 달콤함, 죄가 주는 그것 때문에 아닌 거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알면서도, 참 그게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뿌리 없어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죄가 쭉도록 믿고 싶습니까? 죄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아, 죄 좋아하시는 분. 죄 짓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죄 짓잖아요. 회개할 것이 널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참으심에 동참하는 우리. 그저 이를 꽉 물고 시간만 흘러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동참하는 참여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왜 참으시는가? 이 참으심은 그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참다라는 단어의 의미, 그거를 넘어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성취되어가는, 구원이 적용되어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리고 천국의 곳간이 차가며 천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즐거움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 안에 우리도 참여되어져서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증거하며 사는, 구원을 참으로 즐기며 사는, 구원을 감사하며 사는 귀한 성도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